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 법의 제국 다시 제1장으로 돌아가서 이 개설의 장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무엇이 법인가에서 법의 개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법에 관한 견해 차이, 법률가들이 법에 대해서 갖는 견해 차이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법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 법인가에 이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두어키는 생각하고 있죠. 이것을 하트의 법실정주의와 대비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무엇이 법인가? 1절 왜 이것이 중요한가? 문단 1 소송에서 이겨서 체면을 세우느냐, 져서 망하느냐는 단 하나의 논거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어키인의 책에서는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이두 가지 중에서 법리 판단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송에서 이기냐 지냐는 사실 인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다툼이 없을 때,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때, 그래서 양자 모두 이런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는 합의하고 있을 때, 그때는 오로지 법리 판단에 있어서 소송의 승패가 갈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논거라는 것은 법리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에서 이제 물건을 웅담을 300개 팔기로 하고 대금을 뭐 3천만 원 주기로 했다. 근데 그 대금이 늦어지면은 지연 손해금으로 매월 10%를 약정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웅담을 주고 대금이 늦어져서 10% 이상의 손해가 혹시 발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웅담 판돈으로 또 다른 곳에 이제 어음을 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아가지고 뭐, 계약금을 몰취당한다든지 하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돈이야 돌고 도는 건데 빨리 그 돈을 받아야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혹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할 텐데 그걸 못해서 10% 이상 뭐 이자 가지고는 안될 정도의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과연 그10%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리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연 손해금의 약정에 따른 얼마를 지연 손해금으로 할 것인가 그 약정 비율에 따른 금원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약정을 보는 것 그거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갈려버리는 거죠. 문단 2. 또 판결에는 불가피하게 도덕적 차원이 있어서 공적 불의라는 특별한 형태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그 구성원을 어느 수준에서 범법자로 낙인 찍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범법자로 낙인 찍는다 할때 여기서 범법자는 형법상 범법자가 아니라 민법까지 포함한 범법자를 말하는 거죠. 민법, 행정법상의 각종 법률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범법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돌담이 이제 A 돌담이 B 마당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자신이 수거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B가 그것을 줘서 돌려줘야 되느냐, 반환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의무가 달라지면은 누가 의무를 위반했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특별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또세 번째로는, 사법심사권을 가지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있다. 사법심사권이라는 것은 입법부가 입법한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그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한은 모든 나라의 사법부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아니고, 미국, 한국, 독일과 같은 몇몇 나라에서 인정되는 권한이죠. 대표적으로 영국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포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그 병역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에게 군 가산점을 공무원 시험에서 주는 것을 위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도 있고, 설사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원리에 부합하는가의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 뭐 예로 든 14페이지 예로 든걸 보면, 연방대법원은 주가 Capital Punishment 사형제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Abortion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가, 공립학교에 예배 시간을 둘수 있는가, 의회가 전쟁터에 나갈 병사들을 징집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직무상 비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1954년 브라운 판결은 어떤 주도 공립학교를 백인학교와 흑인학교로 분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정치기구가 시도했던 것보다 전국적으로 크나큰 사회 변혁을 가져왔다. 문단 4. 연방대법원 이외의 판결 역시 큰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 미국에는 이제 연방대법원이 있고, 또 주마다 또 대법원들이 있습니다. 주마다 지방법원, 지방 그 순회 항소법원, 그주 대법원이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법원에 이제 유일한 관할권이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민법상 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인데, 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주 대법원들이 선례로서 만든 판례들이 실제로 다음 판례들의 기속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예로 든두 가지 예를 보면은, 19세기 영국 판사들은 공장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이후 폐기될 때까지 산업재해에 관한 손해배상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한국에서도 산재법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사용자의 위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료 노동자의 과실로 인해서 일어났던, 아니면 기계의 잘못으로 일어났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영국의 영향력이 있던 판사였던 위저리 경이 1975년 강요가 퇴임한 후 비밀 각의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공표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 활동 양식과 그에 대한 언론인과 당대의 역사가들이 비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절. 법에 관한 견해 차이. 5. 문단어. 판사들이 법에 대해 갖는 견해 차이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구별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사실 인정의 문제죠. 두 번째는 법의 문제, 세 번째는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와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다. 첫 번째 사실 인정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의 문제로서 쉽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중이 그 판사가 하는 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법정에서도 사실 인정이야말로 그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선반 기계를 다루던 노동자가 정말로 동료의 발에 공구를 떨어뜨렸는가? 즉, 신체상 상해를 입은 노동자의 그 상해가 실제로 동료 노동자의 과실에 의해서 생겼는가? 아니면은 선반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생겼는가? 이것이 사실 인정의 문제죠. 둘째로, 무엇이 법인가? 법은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셋째, 법이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법은 잘못되었다. 법은 잘못되었는데 정치적 도덕성에 따르면 이 법은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죠. 이세 가지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의 문제는 문단 6에서 보면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뭐 이런 법이 잘못되어 있다. 법을 고쳐야 한다. 왜 법을 안 고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1, 3의 문제는 잘 알려 있는데, 이와 구별되는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견해 차이란 과연 어떤 견해 차일까? 문단 7. 법명제. 법명제의 교환 옆에다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법명제란 법이 허용 또는 금지하거나 숙권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한 진술과 주장의 총체다. 그래서 법이 무엇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서 특별히 하나만 허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금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숙권, 허용 금지 숙권하는 진술의 총체다. 그래서 이 법명제는 매우 일반적일 수도 있고 덜 일반적일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법명제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처럼 모든 시민은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각 주는 그러한 평등 보호를 그 주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극히 일반적이죠. 무엇이 평등 보호인가? 매우 추상적이죠. 그 다음에 법은 동료 노동자로부터 당한 상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간 정도로 일반적일 수도 있고, 법은 갑 회사가 을에게 지난 2월 작업 중 당한 상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구체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명제들은 진 혹은 위, 인 성질을 갖는다고 법률가 그리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명제는 나는 커피를 좋아해. 그런 어떤 진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혹은 누구누구는 아름답다. 뭐 이런 진술과도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법이다라는 말이 진이거나 동시에 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위가 정해져 있는 명제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진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봐야지 그 진이나 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둘 다일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단팔에서 법명제, Proposition of Law는 Ground of Law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장명민 교수의 책에서는 이 번역서에서는 법의 근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는 법의 토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법의 토대는 우리가 통상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법원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학과에서 배우는 법원이라는 것은 법실정주의적인 이론 체계 내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법, 헌법, 성문법이 있고 좀 내려가서 그것이 없을 때 관습법에 의거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보충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어떤 법을 이제 참조하는 순서는 법실정주의의 체계 속에 좀더 정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의 토대, 법의 근거는 법명제들이 뿌리박고 생명을 유지하는 총체적인 근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근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생긴다면 곧법 명제의 진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무엇을 법의 근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책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 문단 9. 법률가들이 어떤 법명제의 진위에 관해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해 봅시다. 첫 번째는 경험적 견해차다. 성문법전의 문자적 내용이 어떠냐에 대한 견해차.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의 성문법전이 그러한 내용의 법 규정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 뭐 제한 속도는 55마일이다. 근데 그것은 법전을 확인하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바로 중요한 이론적 견해 차이인데, 어떤 명제가 진인 경우 특정 법 규정을 진으로 만들어주는 법의 근거에 대해서 가지는 견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의 근거가 A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되고 있는 법 명제가 true, 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false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A는 아니지만 C이기 때문에 true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론적 견해 차이가 있고 결국 법에 관한 견해 차이는 이론적 견해 차. 법명제의 진위에 관한 이론적 견해차, 즉 법의 근거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단 10. 이론적 견해 차이는 따라서 어떤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교환에서 소로마자 일로 돼 있죠. 어떤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소로마자의 판사들이 과거에 무엇이라고 말했고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입법 취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해고 요건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의원들이 어떠한 입법 어그 행정부가 어떠한 입법 취지 설명서를 냈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라도, 또한 판사들이 과거 정리해고에 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알고 있을지라도, 정리해고 요건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문언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두 다툼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리해고 요건 중에 50일 이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정리해고 한다는 것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정리해고를 했단 말이죠. 그때 한국의 대부분 판사들은 그 규정은 그냥 미리 준비해라는 의미에서 훈시적으로 둔 규정이기 때문에 50일 꼭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40일이라 할지라도 대충 보아서 사회적 합리성을 갖추었으면은 합리적인 정리해고이고 적법한 정리해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경우에 노동자 측의 소송 대리를 한 변호사와 그 대법원 판사 간에는 어떤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법률 제정 당시 입법 취지 설명서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과거 대법원 판례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다 동의하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그 변명제의 진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반대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question. 과연 이는 어떤 종류의 견해 차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question 2.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더 나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 1장에서는 question 1을 중심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 2장에서도 question 1을 중심적으로 다루는데, 이것을 다루면서 점점 퀘스천 2로 나아가는 방법을 두어키는 택하고 있습니다. 문단 11. 일반 대중은 법에 관한 이론적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라는 왜곡된 형태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에서 판사들이 법을 찾아내는가 아니면 법을 만드는가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며, 법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통치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전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다. 그래서 이정열 판사입니까? 김정열 판사입니까? 김정열 판사죠. 양심적 병역 거부와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보자면은, 그에 대해서 대중들은 그것이 그 판사와 그 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례 간에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이론적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법이라는 것은 법문헌에 명백한 것으로서 존재하며 기계적으로 이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러한 대법원 판례로 나타난 그 명백한 법문헌의 의미를 무시하고 거기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충실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었다. 있는 법을 무시하고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생각하여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사의 자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박이라는 것의 의미 규정 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론들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우월한 해석론인가에 대해서 이론적 견해 차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판례를 찾아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단 12 판사들이 법을 찾아내는가 아니면 만드는가에 관한 일반 대중의 논쟁은 실제로는 판사들이 내린 새로운 야심찬 주장이 타당한가 아닌가, 타당하다면 어느 경우에 그러한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반 대중의 이해는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해서 이론적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라운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은 판사들이 오히려 법에 충성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법원이 전에 그러한 내용의 판결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임종불리는 훨씬 이전부터 이미 정말로 불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반면에 브라운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바로 이러한 브라운 판결이 법의 해석으로서 타당한가 아닌가 의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다만 이것을 법의 충성의 문제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법이라는 것은 법문헌에 그 자체로서 기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문헌의 의미가 명백하고 그것을 따르느냐 마느냐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는 왜곡된 시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설정은 옳지 않고 두어킨이 다시금 재구성한 이러한 설정, 즉 새로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주장한 바가 실제로 법 해석론으로서 타당한가 아닌가의 논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3절 명백한 사실설 문단 13 우리의 법철학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론적 견해 차이에 관해 수긍할 만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영미 법학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철학자들은 이론적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문제거리이고 어떻게든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철학자들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논점 회피에 지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이란 이론적 견해 차이란 허상에 불과한 것이며 변호사와 판사들은 모두 실제로는 법의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더킨은 명백한 사실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설의 핵심적 주장은 이 설에서 말하는 법의 정의는 법이란 입법부 법원과 같은 법기관들이 과거에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법의 근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법률가들의 난해한 언어를 이해하고 법정과 판례집을 찾아보는 훈련만 거치면 무엇이 법의 근거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답할 수 있고 언제나 동의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판사들이 법에 관해 이론적 견해 차이를 갖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백한 사실서이 말하는 대로 훈련만 거치면 무엇이 법의 근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김정렬 판사와 대법원은 도박이 내기 골프가 도박인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이론적으로 가진 것처럼 보였을까? 무엇이 법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에 대해서 이들의 답은 문단 13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견해 차이는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와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로 틀지어진다. 그래서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는 점에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고, 그 소망이 들어맞지 않자 이미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고 법에 충성하지 않고 거짓부렁을 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서의 입장인 것이죠. 문단 15. 문단 14. 문단 14를 보면은 법 이론가들 사이에는 이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법원을 생각할 때왜 법이 무엇인가 보다는 법에 대한 충성에 더 관심을 갖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견해 차이가, 즉 법률가들의 견해 차이가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일 수가 없다면 일방은 법에 불복종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다른 일방은 법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들은 판결할 때는 언제나 법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 판사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법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대중적인 견해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일부 판사들이 그런 현명한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은밀하게, 노골적으로 법을 자기 판사 자신의 도덕적 관점이나 목적, 정책적 판단에 맞게 왜곡시킨다. 이들은 나쁜 판사들이고 민주주의의 찬탈자,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서를 전제한 보수적 입장이죠. 문단 14는. 문단 15는 명백한 사실서를 전제한 입장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할 때는 반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판사들은 가능한 언제나 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판사들은 언제나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수설에 따르면 법이 가져올 불행이나 부정이 또는 비능률을 염려하지 않고 법을 위한 법을 시행하는 엄격한 기계적인 판사야말로 나쁜 판사다. 훌륭한 판사는 법보다는 정의를 우위에 놓는다고 한다. 자, 이두 입장은 마치 엄청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과부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는다 할지라도 이전에 있던 찾아낸 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하나는 법은 그 과부 한 사람을 눈보라로 내쫓아내는 것이 법이다. 근데 판사는 기계적으로 그 법을 시행하지 않고 법을 때때로 정의에 의해서 압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둘 모두 명백한 사실설에 근거한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16. 일반인이 갖는 이두 종류의 입장, 그래서 문단 14와 문단 15는 일반인이 갖는 입장인 것이죠. 일반인들은 이런 입장을 갖는 이유는 대체로 판사가 맡는 모든 사건을 판결해 줄 법이 법전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학술 이론으로서의 명백한 사실설은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술 이론을 하는 그 학자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즉 당면 사건에서 법은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로부터 입은 상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 또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그 법기관들이 내린 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판례를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한 바가 없고, 입법부도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법한 바가 없고, 이렇게 되면 법원 침묵한다고 명백한 사실설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인가를 판단할 때그 이전에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이렇게 입법부가 입법한 적도 없고 판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판례가 없었던 제일 처음 맡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은 여전히 법의 충성 문제다 해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든지 기계적으로 법을 따라야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명백한 사실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 또는 변경하는 것, 추가하는 것이지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판사는 디스크레션,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법이 침묵하는 부분을 보충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더 명확히 함으로써 신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성문법을 따라 보고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을 따르고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사물의 이치에 따라서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법이 흠결된 부분, 침묵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판결이다. 문단 17. 즉, 이렇게 되면은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는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 법 개정의 문제로 대체된다. 즉, 법이 없는 경우에는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도 있죠. 신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은 상이한 여망,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관련되는 법의 정신을 가능한 보존하면서 조심스럽게 법이 없는 틈을 메워야 할까? 아니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생각되는 결과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민주적으로 그 틈을 배워야 할까? 아니면 대담하게 자기 자신의 견해에 따라 법을 가능한 공정하고 현명하게 만들려고 해야 할까? 이 태도는 모두 법과 대학 강의실에서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보수적 판결, 민주적 판결, 그리고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판결. 이것이 법철학파들의 성전에 내걸리는 달코 다른 주제입니다. 즉,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는 명백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법이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법이 침묵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것인가? 신법을 어떤 원리 하에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미법학계의 법실정주의는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적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트의 법실정주의 역시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한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그러한 태도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백한 사실설은 그러한 공리주의적 입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도 결합될 수 있는 것이죠. 문단 18. 명백한 사실설의 해석으로부터 아주 극단적인 결론을 받아들이는 법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비판법학자들인데 과거에 내려진 제도적 결정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거의 항상 애매모호하거나 불완전하며 그러한 결정들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하여도 법이란 없으며 가식을 일삼는 판사들이 실제로는 단지 이데올로기적 선호 또는 계급적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을 위장한다고 그들은 결론을 짓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법 강의 1 강의에서 이야기한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임금 계약 근로계약 제도를 법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이 법이냐,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은 드워킨의 생각에 따르면 진지한 것이고 이론적 견해 차이, 그 논증적 구조에 따라서 진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반해서 명백한 사실설에 의하면은 그 문제 포괄임금 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부의 극대화를 따르는 입장이라면은 그 포괄임금 계약을 광범위하게 체결하도록 해야 돼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노동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고 비판법학자들은 법은 그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판사 개인의 이데올로기적 취향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폭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판법학자들은 좌파고 이 부의 극대화를 따라서 재량을 행사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파지만 이들 모두는 명백한 사실서를 받아들이고 이론적 견해 차이란 단지 위장된 정치적 대립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임에 의해서 생기는 반대 방향으로의 당연한 수순을 밟은 논리의 전개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19. 명백한 사실설은 따라서 일반인과 법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법 실무가들, 변호사와 판사들이 자기의 일을 설명하는 데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색을 하고 법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라고 할 때, 명백한 사실서를 의례적인 법철학으로 지지하지만 술을 좀 먹고 조심성이 누그러지게 되면 이와는 다른 더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 그 법이란 근본적으로 직관적인 것이며 신비스러운 것이며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판결은 예술이며 훌륭한 판사는 장인적 기술, 정치적 예지, 사명감을 융합하여 직관적인 판결을 만들어내며 판사는 법을 직관을 통해서 더잘 인식하게 된다. 문단 20. 이러한 낭만적 장인적 예술관념, 즉 법에 대해서 실제로는 더 나은 것이 있으며 재량은 아무렇게나 행사해서는 안 되고 그 직관에 의해서 파악되는 법의 구조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법 실무가들의 생각 그리고 실제의 활동들을 명백한 사실설은 잘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명백한 사실설이 옳다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이 경우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토의하기보다는 법은 이것이다. 일단 법이 헌결되었다는 데는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법을 제정해야 될까? 이 경우에 신법은 이렇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토론해야 되는데, 실제로 법 실무가들은 그렇게 토론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워키는 법을 장인적 예술로 보는 관념을 정비하여 판사의 직관적 구조가 일반인들이 갖는 신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책 전반을 통해서 꿰뚫고자 하는 거죠. 즉, 법 해석론이 명백한 사실설과 달리 지금 이법 실무가들의 실제 활동을 더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이론들을 한번 전개해 보겠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